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15절서부터 18절 15절서부터 요한복음 20장 15절서부터 18절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 돼서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안식일날 다음날 말하자면 주일날 새벽이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와서 봤더니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다시 뛰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덤에 돌이 열려져 있고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서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그 제자 요한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안에 고개만 숙이고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안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가봤더니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본 대로 그 안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는 차곡차곡 이렇게 개어서 그래서 머리맡에 또 이렇게 발밑에 이렇게 저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너무 참 이상하다는 듯이 또 허탈한 듯이 이제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그대로 있었어요. 있으면서 울었습니다. 서서 울고 있었어요. 예, 그 내용이 이제 그 바로 앞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랬더니 이제 흰옷을 입은 천사가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누웠던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두 천사가 거기서 왜 우느냐 하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누가 우리 선생님을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가져갔는지 그걸 얘기를 해주면 내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찾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에게 와서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 그 마리아는 그것이 바로 그 가드너인 줄 알았어요. 거기 동산지기 가드너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우리 선생님을 옮겨갔거든 그러면 나한테 어디에 옮겨놨는지 가르쳐주면은 내가 가서 우리 선생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이렇게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마리아야 하고 정답게 부르십니다. 그 소리에 번뜩 정신이 들어서 마리아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예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라보니오 마치 그 남자들이 라비어 하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생님이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가까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더니 나를 만지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뒤로 주춤하시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마리아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얼른 이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첫 번 모습을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여자는 바로 창녀였었어요. 그리고 귀신이 들렸던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정말 아주 그 소셜 아웃캐스트, 아주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 다음에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여자. 그런데 그가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러한 귀한 여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말씀의 대상은 아직도 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제목도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저 스페이스가 없어서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건 쓰지 못했는데 이 뜻이 너무너무너무 깊고 크고 엄청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그 큰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고 나면은 너희들이 내 대신해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나하고 하나가 되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아주 그 천하게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와 하나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하나가 돼서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아버지가 바로 너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었을 때 아버지가 그 죄 때문에 나를 보지 못했던 그 나의 아버지도 나의 하나님도 역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난 것으로 그것이 완전한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권능은 부활의 그 큰 뜻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래서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보고하고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인미션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하셨던 3일 동안 하셨던 그 일. 주님께서는 지금 3일 동안을 지옥에 가셔서 그래서 지옥에 있는 의인들을 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삼층천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때 이제 제일 첫 번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워서 그를 붙잡으려고 했더니 아직 나를 내가 아버지께로 안 갔기 때문에 나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그 임무로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모든 것을 다시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그 홀리 오브 홀리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누구든지 그를 만지면 그 자리에서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같이 이렇게 부여받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잠시 이제 지옥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말씀을 깊이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 제자들을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그 대신 전가를 해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시편 68편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하였도다. 에베소서 4장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렸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다음 4장 10절에 내려가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시고 나서 이제 그 골로새서 2장 15절에 모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깊은 뜻을 알고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에게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히려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뜻을 깊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은 주로 갈릴리 근처에 그 어부들 출신들이 많았었고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핸드픽 당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탈미딤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의 그 설교할 때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보통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그 제자를 키우는 그러한 그 전형적인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너 나의 제자가 되라 너도 나의 제자다라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아주 숏 코스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원래는 정말 어려서부터 아주 영특하고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외우고 그리고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아이를 키워서 그래서 그 아이를 앞으로 이제 히브리 성경 올 테스터멘트를 이것을 가리키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하는 그런 제자를 키우는 그런 것을 이제 랍비가 골라서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고기 잡는 어부들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곱 등등 그런 그 레이 피플들, 평범한 사람들을 가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하면서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 아주 평생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온 사람들에게 고기를 못 잡을 때 예수님께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 네가들이 허기만 하면 고기를 내가 잡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기적을 베풀었죠.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또 사람들 앞에 많은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제자들이 차차차차 예수님을 신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나를 제자라고 부르신 우리 선생님이 과연 진짜 다른 그 랍비보다도 특별한 선생님이구나 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차차 신뢰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그러한 그 제자의 모습을 바꿔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보통 제자는 자기의 자화상이 참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랍비의 제자가 되려면 굉장히 똑똑하고 그 시편이나 잠언이나 그 다음에 모든 그 모세 율법을 줄줄줄줄 외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도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건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그런 평범한 이야기, 그런 상스러운 얘기밖에 모르는데 나를 바로 그 특별한 그 랍비에 다른 랍비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랍비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하는 것은 이들에게 참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신이 나서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정말 큰 기대를 하면서 점점 신이 났죠. 그렇지만은 자기네들에 대한 그 자화상은 아직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하시고 굉장히 능력 있고 그렇지만은 정말 잘하면은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아직 자기네들에 대한 그 자기네들의 모습,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보는 그 것이 예수님이 보신 것과 똑같은 그런 정도의 레벨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삐뚤어진 아니면 그 고쳐지지 못한 그런 자화상을 이제 바꿔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이제는 내 친구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점프입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가 랍비하고 친구다 하는 얘기. 선생님하고 친구다.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학자 그리고 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레벨의 친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그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네들의 그 과거 이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자기의 과거 그리고 자기네들이 참 그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악한 영들과 그 다음에 그 일그러진 자기 자화상들 이것을 말끔히 씻어주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실상으로 이것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기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그 모습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들로부터 바뀌어지기를 원했던 그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옆에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로 올리셔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같은 레벨에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렇게 함부로 쓰질 않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그 조건이 까다로운 그러한 레벨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그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그러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12장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자격이 까다로운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무서워 말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거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그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주님의 그렇게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속상하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했던 그들을 주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전체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저는 혼자서 주기도문을 읽을 땐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그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것이 그냥 내가 부르기 쉬워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니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했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빠 하는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에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 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Almighty God,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은 사실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조그만 개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개미. 그냥 열심히 땅만 바로 보면서 열심히 그냥 가서 먹을 거 찾아가지고 물에다가 또 갖다 굴에다가 갖다 싸놓고는 이런 개미. 개미의 존재. 예. 그런데 그 개미가 크게 있는 그 하나님, 그 자이언트 하나님을 보시면서 우리 인간이 바로 개미의 아버지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서 개미에겐 이게 컨셉 이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로 저렇게 큰 우리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너희 생각을 바꾸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컨셉트를 주님이 보시는 그 컨셉트로 바꾸라 하는 거예요. 영의 실상으로 바꾸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자화상이라는 게 이제 주름살 생기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옛날에 아주 창창했던 것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사양길만 남은 그러한 이제 선셋 그 이런 모습들인데 근데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2011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는 이제는 우리의 그 보는 눈을 이제는 영의 눈으로 바꿔서 나의 자화상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을 나를 보지 말고 그 거울에 비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 하는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는 그 모습으로 나를 보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나왔었죠. 그 맨발의 할아버지 최춘선이라고 하는 예, 그 할아버지가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제목이 아마 그 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예, 이분이 참 아주 그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미친 노인네라고 그래. 저 서울에서 지하철을 맨발로 타고 다니면서 그 겨울철에도 맨발로 그냥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 보면은 당신은 왕자님, 여자들 보면 당신은 공주님. 그러니까 정신이 좀 이상이 됐다라고 막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의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 중에 목사님들이 꽤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가 그 최춘선 목사님은 그분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얘기할 적에 그 동문서답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분의 그 보시는 그 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러한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눈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를 너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너도 하나님이라고 불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나쁜 자화상, 나의 과거에 내가 정말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었고 이것을 말끔히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 이것을 보고 새로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왜냐하면은 친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이 곳에서 난 하나에서 난 그 하나님 앞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2장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라고 또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뜻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알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어요. 그 성찬식에 예수님이 살과 예수님의 상한 몸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그 다 받아서 먹었어요. 우리는 그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 몸을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와 닿아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그 과거에 나빴던 그 자화상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그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알으라 하는 이러한 그 추상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막 큰 소리로 큰 마이크로폰에 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즘에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많은 성령으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을 가서 보고 오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내려오신 것을 이제 그것을 경험을 하고 책을 쓰고 그럽니다. 근데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거의 한결같이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과 그 레벨이 멀리서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런 레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까이서 우리 레벨에서 야 인마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정도의 레벨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한갓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그런 말로밖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었던가 하는 것을 이게 내가 정말 깊이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 생활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지간에도 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그러한 관계 이러한 것들이 다 사랑의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그 사랑도 정말 참 그 굉장히 끈끈하고 그다음에 가깝지만은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안 되면은 이것은 비교할 바 없는 그러한 사랑의 그 경지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못할 거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이 깨달아진다면은 제 오래전에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반에 저와 같은 반에서는 한 친구가 도봉산에 겨울에 산에 갔다가 그 산에서 미끄러져서 죽었습니다. 바위를 타다가 그때는 오락이라는 게 산에 다니는 것밖에 별로 없었어요. 학생이니까 극장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주말 되면은 가는 것이 이제 산입니다. 산에 가서 바위를 탔는데 자기 앞에 가는 친구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 친구가 같이 이제 이 그 줄을 타고 가다가 미끄러지니까 이를 받쳐들고 하다가 자기는 그대로 그냥 떨어지고 이 위에는 살았어요. 그 자기를 받쳐준 그 친구가 같은 반에서요. 우리 같은 반. 근데 그 자기가 살아난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하고 같은 반에 있었는데 3학년 때 또 나하고 같은 반에 있었는데 옆에 앞에가 있는 친구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자기 그 죄의식을 느껴요. 죽은 애가 무능이고 살아있는 애는 절준이라고 하는데 얘는 정말 자기 그 가책 때문에 그 남들 전부 다 대학 입학시험을 이제 고3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공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 무능이 때문에 나는 생각이 나서 나는 정말 공부 못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고3 때 그 대학 입학하는 거를 그거를 입학시험 준비를 안 하고 시험 안 보고 들어가는 그때 서강대학을 갔어요. 남들은 전부 다들 서울대학 간다고 그래 했는데 그 친구는 그냥 나는 시험 안 보는 데를 갈래 하면서 그때 서강대학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졸업을 하고 이 친구가 해병대를 갔어요. 일부러 자기가 고생을 택한다고 해서 해병대를 장교로 가가지고 그래서 월남에도 갔다 왔습니다. 자기가 꼭 죽어야 된대요. 자기는.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모녀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 때도 이제 만났는데, 같이 만나면 그때 술만 마시면은 꼭 울어요, 얘가.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야 될 게 아니고 나는 무능을 위해서, 무능이가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하면서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야, 임마, 그 무슨 소리냐. 네가 살아야만 네가 무능의 역할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너무나 그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걔가 월남을 갔다 와서 해병대 중위 때 또 산에 갔어요. 뭐 그 산에 다니는 애들은 그렇게 산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 거기서 자기가 술을 이 그 물병에다가 그 술 잔뜩 타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마시고 나서 노트에다가 글을 쫙 다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병대 장교니까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총으로 다 자기 머리를 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노트가 우리 동기애들한테 이제 그 알려졌는데 계속 그 무능이 얘기해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너는 죽어서는 안 되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나도 같이 죽어줘야 되는 게 내 책임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너를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그 글이 그냥 꼬불통 해가면서 그러면서 쭉 썼습니다. 인간들의 그 친구지간의 사랑도 정말 목숨을 버릴 정도의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이것이 연결이 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깨달아질 때에는 그러면 내 과거는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현재의 모습, 내 미래의 모습도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옛날과 같이 말하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너희도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하고 얼마나 가까웠던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세요. 거기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나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버지 하나라고 하는 그 말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더 이상 다른 것이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면 그것을 그냥 다 끝나버려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너희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서 너와 내가 친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고통, 이것을 받으시면서 그 마태복음 27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롭게 그렇게 소리 지르셨던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가깝게 아버지 하고 부르던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그 죄를 참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으로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에서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다시 이제 아버지여 하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주님께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그때까지 침묵을 하고 계셨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Yes! Yes! My son! My son! 그거를 우리가 침묵 중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너는 과연 내 아들이다. Your mission is accomplished. 미션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그걸 너무나 잘해줬구나. 참고 잘해줬구나.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아버지가 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이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죽으시고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다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마리아를 만나서 내 형제들한테 가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이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간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적에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귀들을 이제는 굴복시켰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던 내 마귀들, 내가 그들을 굴복시키고 내가 그들의 항복을 받아냈다. 그것을 너에게 가서 전하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다 이것이 승리의 그 빅토리, 이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마음대로 전하라. 이걸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도 예수님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워십하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지 말고, 그리고 갈보리 가지 말고 직접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그 산헤드린의 책임자가 되고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사탄 마귀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사탄과 싸움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 결국은 그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빌라도를 죽게 내버려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은 그러면 사탄은 자기의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사탄은 그걸 차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정말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편하게 믿으라. 쉽게 믿으라. 믿기만 하면 봐. 성경에 써 있어. 믿기만 하면 돼. 적당히 믿어.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가리키면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고난, 이것은 너무너무 그 큰 파워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우리들의 과거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예수님의 레벨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같이 주님과 같이 동역을 하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것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고 편하게 쉽게 적당히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닫혀져서 우리의 알고 있는 그 제한된, 개미의 제한된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하고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돼서 같이 가지 않으면 천국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그 내 작은 지식으로 그렇게 내가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그 큰 잘못입니다. 요즘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 RFID 그 칩이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많이 분란이 있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근데 이것을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려면 20년, 30년, 50년, 80년 있어야 되니까 그때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 우리가 안 받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근거가 너무나 너무나 휘박하다니. 즉 다시 말해서 그 뒤에 지식이라고 하는 그 사탄이 뒤에서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지식의 그 뿌리를 그 열매를 맞은 우리 인간들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영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지식의 열매의 그 선악과의 맛을 본 우리들이 내가 지식으로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나중에 큰 착각을,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마지막의 마지막 이 세대를 우리가 빨리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눈앞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앞으로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은 더 충분히 기다려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한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잘못을 가리키는 그 미혹의 영의 바로 대상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도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지를 못할 망정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시대의 사인들 우리가 다 보면서 그러면서도 아직도 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하나님을 우리는 같이 부르기가 참 힘들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지금 여러 사람 통해서 내가 곧 온다. 내가 정말 문 앞에 다가왔다 하는 그 메시지를 수도 없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thanks to the internet. 그 인터넷, 그 다음에 그 이메일을 통해서 곧 간다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근데도 이것은 가짜니까 조심해라. 그런 것은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머지않아서, 아마 판결이 나겠지요. 그 판결이 날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아마 이를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마지막 때에 사는 그러한 성도들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자의 굴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불에 타여지는 그 화형을 당하고 했을 때 그 사탄은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지금도 그 무슬림들이 자살 폭탄을 터뜨리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그렇습니다. 이란에서도 그렇고 이 자산 폭탄을 몸에다가 폭탄들을 두르고 가서 나도 죽고 남들도 죽이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고서 남들을 해야겠다는데 그런데 지금 이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 망정 정말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사탄이 우리를 감히 대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그 자리 거기까지가 사탄은 우리에게 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쉽게 해라 적당히 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와서 달래고 우리를 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미혹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가기로 하면은 그러면 사탄도 우리에게 와서 감히 덜지 못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냥 했었을까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듣기 좋고 읽기 좋으라고 그렇게 썼을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걸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통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삶을 사는 이것이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고 이것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너머에 언덕 너머에 그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2011년에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몸으로 그 다음에 우리 감정으로 우리 영으로 육해 공군으로 다 공격을 해요.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가 물론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갈 때 내가 죽음은 줄이라 하면서 끝까지 따라갈 때 사탄은 우리에게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을 몸소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내가 부르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너도 부를 수 있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무기 가장 파워풀한 그 무기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무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함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이 작년과 다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면 정말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그렇게 변화돼서 누가 뭐래도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이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너무 짊어진 게 너무 많아. 내 프라이드, 체면, 껍데기, 그 다음에 내 짐들. 이것들 다 제쳐놓고 그리고 홀가분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찔릅니다. 우리를 쉽게 편하게 믿어라. 그리고 마귀들과 같이 남들 봐라. 저 딴 교회 봐라.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와서 자꾸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딴 데 비교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협착한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2011년에 너희들이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내가 간 길을 가면은 내가 바로 내 옆에서 너와 퍼스널한 프렌드가 돼서 내 친구가 돼서 그래서 옆에서 같이 어깨 동무하고 그리고 같이 조크해가면서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도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2011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2011년도에 너무나도 엄청난 그 비밀을 이제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친구가 되고 아버지의 또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인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저희들이 이 어려운 힘들고 그 험난한 그 고난의 길을 지나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주님과 같은 그 위치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2011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내주하심과 그리고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나도 부르기를 기뻐하는 우리 아미성교교회 교인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체 위에 또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